이 시간 찾으신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심판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공표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나 모두 심판 아래 있게 됐다라는 말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조폭 영화에서 보듯이 막 그 온몸에 막 문신을 한 그 폭력배가 협박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 아래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은혜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일꾼 비유 같은 것이죠.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늦게 나와서 간신히 얼굴만 비친 듯이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사 받습니다. 그 일찍부터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따르지지요. 왜 그 같은 임금 주느냐? 나는 새벽부터 나가고 일하고 있고 쟤는 지금 뭐 한 시간 할똥말똥 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베푼 은혜가 네 눈에 거슬리느냐라고 대묻습니다. 주인이 할 건 다 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안 준 것도 아니고. 이와 마찬가지인 비유가 있죠. 그 돌아온 탕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 못난 형님 입이 비쭉 튀어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충성했는데 나는 뭐냐 하죠. 사실 큰 아들이야말로 가장 그 쭉 지금까지 쭉 은혜 안에 거해왔던 자 아닙니까? 하지만 이 큰아들의 말에는 뭐가 녹아있느냐 하니까 자기 공로가 녹아있거든요. 포도원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부터 일한 일꾼의 말에는 자기 공로가 녹아있습니다. 그 즉 이 은혜를 이해하지, 우리가 은혜가 이해가 안 갈 때 이런 은혜가 참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어가야지, 그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 더 이렇게 많이 물고 가야지, 이 사회의 관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가장 큰 이유가 그 우리 공로입니다. 우리 공로. 세상에서 이런 은혜 찾아볼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그 한참 그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가지고 막 논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둘 다 어쨌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여건은 어떻고 뭐 나이는 어떠하고 뭐 지금까지 낸 세금은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기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고아들을 위해서 뭐 연말에 좀 더 쓸지, 아니면 뭐 지역 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좀 더 쓸지, 뭐 동물 복지 안 그러면 기여할지. 여러분 그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낼지, 순교를 위해 낼지, 안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낼지.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계치예요. 이런 고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따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 배불리 먹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요, 선착순 할 수밖에 없습니다. First come, first serve. 어찌 보면 가장 그 공평한 방법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선착순, First come, first serve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그럴 그 필요가 없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선착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다 베풀 수는 없거든요. 맨 처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샷다 내리기 전에 간신히 들어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자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이런 은혜 흉내조차 낼 수 없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풍성함,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품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만일 이 은혜를 가지고 부당하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틀림없이 이 공로주의자입니다. 포도원에 가장 먼저 일하러 온 일꾼이 약속된 금액을 받고서도 불만을 품은 이유, 약속된 금액을 받았는데 불만을 가진 이유, 자기 공로 때문이거든요. 내가 더 공을 세웠다 이거지요. 탕자의 형님이 입이 빗죽 나온 이유, 자기는 아버지 집에 공로를 세웠다 이거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더 오랜 시간을 주인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공로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1사도로 존경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가 굵직굵직한 그 사고를 한 번씩 그 쳐준 일들을 잘 알고 있죠. 이 사도 바울과는 반대되는 성향인데 좀 속된 말로 하면 이 베드로 좀 무식하는 스타일이죠. 충직해 보이긴 하는데 좀 덜렁거리고 수준 낮은 말도 많이 하고 바울하고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무식한 말들을 했지만 그 중에 손꼽히는 한 가지 명대사가 있다면 이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에다가 그 말씀 듣고 그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마음에도 이 공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인간 본연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 반드시 우리 이름 새기고 싶어합니다. 이 질문을 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탕자의 형님과도 같았고 일찍부터 일한 일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대답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닙니까? 베드로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감사하는 자, 이 은혜에 가장 감사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 자가 첫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자 나중 될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이 은혜에 차별이 있다는 생각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일 뿐이고 은혜의 본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밖에 거하는 자 모두 저주에 취했듯이 같은 이치로 모두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 듣고 나면 꼭 그 베드로 친구 같은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나도 실컷 놀고 실컷 방황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나는 괜히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뭐 내 친구들처럼 신나게 놀고 막 아슬아슬하게 줄타게 하는 그런 인생 살다가 막 아 스릴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권태롭기만 하고 정말 이 복에 겨운 소리입니다. 학창시절에 그 시험기간 다가오면은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그 시험범위 알려주셨지요. 뭐 과학선생님 들어오셔갖고 뭐 교과서 1쪽에서 100쪽까지 우리 중간고사 보자. 뭐 국어선생님 들어오셔서 뭐 1쪽부터 한 200쪽까지 이번 범위니까 공부해라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시험날 며칠 전이 되어서야 이 느닷없이 어떤 과목 선생님은 이 시험 범위를 줄여줄 때가 있습니다. 원래 1쪽부터 100쪽까지 했는데 이번 중간고사는 80쪽까지만 보겠다 하십니다. 그럼 막 보통 공부 못하는 아이들 막 환호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면서 시험 범위가 줄면은 자기들이 막 1등이다도 할 마냐. 또 진작부터 이 준비해온 아이들 막 억울해합니다. 야 나는 벌써 이 100쪽까지 다 끝냈는데 억울하다 라면서 막. 근데 그게 사실 그 억울할 일입니까? 아니죠. 시험 범위보다 그 좀 더 공부한 게 그 억울한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결국 선생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한테 유익함이 되지요. 우리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보고 장남이 억울해합니다. 좀 모자랍니다. 그거.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있던 것이 그 아버지한테 좋은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제일 좋았던 것 아닙니까? 시험범위 미리 공부해놨던 것, 자기 자신한테 좋았던 것이요. 가장 큰 유익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미리 들어와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비길 만한 세상의 기쁨이 어디에도 없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1장 18절에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 1장 18절에서 뭐가 나타났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했죠. 이제는 그 대조되는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3장 21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죠. 이 두 동사 모두 수동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타났다, 즉 보여졌다는 이 수동의 의미입니다. 우리 행동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일 때 있습니다. 죄 짓는 것 말고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난 시간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마음 딱 먹고 나는 내일부터 예수 믿겠다, 나는 내일부터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해서 믿게 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있는 것, 그거 발견한 것 아닙니까? 이를 알면 24절 말씀이 확 다가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in the process가 아닙니다. 이거는 끝난 이벤트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 애쓰며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투쟁하는 것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지 이 칭의의 순간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동생처럼 가출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충성하고 있었으니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악한 마음 계속 그리로 향하기 마련이거든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 하시다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원리를 지금 보면은 25절과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자녀였으니 실제로 하나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화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지요. 이 본문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잘 지내볼까 싶었지만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까지 적으로 갈라서 있구나라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구나.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그 지식, 율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달랐지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바울은 이 피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보니 25절 중반에 나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합니다. 이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신이 어떻게 죄를 간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실제로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씻기셨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간과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보이고자 하신 것은 그 피로 씻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보여주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는 것도 뭐를 위해서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바울의 논리를 요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잘 아시지요? 이신, 칭의라고 합니다. 그죠? 예. 이신,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 불린다. 이 교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렸는데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기도 하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의 그 똘마니 요한 테첼이 면죄부 열심히 팔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이 현세의 자손들이 낸 이 동전이 흥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 95개조의 반박문 중에 27조에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금함에 낸 돈이 땡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28조인데 28조는 이러합니다. 돈이 헌금함 안에서 땡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욕심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황청이 가졌던 재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전부 이 돈의 돈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86조를 보면은 이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최고 부자보다 더 큰 부를 갖고 있는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계의 핵심에도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교황은 참 그 괜찮은 교황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추기경들, 두 명 추기경들만 해도 그 개인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웬만한 기업의 어떤 그 회장, 사장 이상의 이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엔 돈이 있다는 겁니다. 교황은 이 성도들의 공로의식을 자극했고 성도들은 앞다투어 헌금을 통해서 공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 이 정도 공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 그 심리를 자극한 것입니다. 막상 이 이신칭의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반대의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요즘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내 행실은 막 나가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의심해봐야 마땅합니다. 루터는 로마서 강의 서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확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인간이 몇천 번 죽어도 마땅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믿음의 사람은 즐거이 기쁨으로 모든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섬기고자 한다. 이 루터의 말대로요. 믿음은 선행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버스가 제 시간에 오리라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버스 정류장이 이미 막차가 끊겼다면 우리가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행동을 한다고 한들 그 우리의 믿음은 아무 부질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도 없습니다. 행동은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교회 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애쓰는 모양새가 되죠. 하지만 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버스가 10시에 온다고 믿는 사람은 그 시간에 맞추어 나가게 됩니다. 버스가 10시에 온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10시가 되어도 이 나갈 채비하지 않는 사람 안 믿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반드시 내 돈을 갚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돈 빌려줄 때 주저하지 않고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혹시라도 하는 그 약간의 의심이 있다면은 빌려주기를 주저하게 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을 주저하는 까닭, 이 혹시 하는 그 약간의 의심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을 수도 있지 않겠냐? 혹시, 그 혹시라는 마음이 그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일치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했지만 우리는 혹시 이 예수님의 말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기에 모래 위에 집 짓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썩을 것들 가득 쌓아두기 멈추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마음껏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 틀렸다고 우리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썩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선착순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고 자원이 모자랄 때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 우리가 해질녘에 들어가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컷 가출했다가 돌아온 영혼에게도 인색하지 않은 동일한 은혜 주십니다. 물론 그 속에 먼저 들어간 자는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우리의 행실을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이끕니다. 물손을 의심하고 주저될 때 있습니다. 도마처럼 만져봐서 비로소 알 때가 있고 요나처럼 알고 믿지만 믿음이 약해서 도망가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틸 힘 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여정을 때로는 신명나게, 또 때로는 소탈하게, 또 때로는 간신히 견뎌나가면서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값없이 주신 은혜에 또 한없이 감사하면서도 때때로 뒤늦은 자들을 보면 나의 공로가 은근히 치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또 지금껏 내가 했던 기도 시간들, 내가 낸 헌금, 이 모든 것이 공로가 되어서 불순한 마음으로 남을 쉽게 가르치려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나를 낮추며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누구는 그저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또 어떤 이는 전쟁 같은 하루를 치르고 또 서로 다른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모였지만 이 자리에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날마다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